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초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죄 지은 남녀를 죽인 뒤에야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39년 전,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을 때, 출애굽하고 1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어서 어수선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아멘. 이 기준을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싸우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조사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피난민들이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 자신들이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땅도 없이 피난 나온 떠돌이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아멘. 이제 광야 생활 40년 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1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20살 그 위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세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0살 이상 군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남자들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사막을 돌아다닌 세대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 땅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집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들은 늘 텐트 치고 광야를 돌아다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인구조사가 1차 때와 2차 때가 거의 비슷했다. 약 2천 명도 차이가 안 나는 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염병으로 2만 2천 명이 죽어서 뭐 광야에서 다 죽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은 더 강해져 있었다, 강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다. 우리의 머리는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리고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은혜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 감동은 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기억해야지 기억나는 거고요. 원수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앉아있는 게 원수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만만하지 않고 힘겹고 괴롭고 또 많은 사람들, 특히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들을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헤아려 봐야지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무엇이 그리도 감사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구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몇 번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부리며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인구조사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그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 그리고 이 정도 군인이면 어떤 나라랑 전쟁해볼 만한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얼마냐,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군인의 수를 세라는 거니까 이제 군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은 전쟁하며 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53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인구조사의 목적을 뒤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순순히 내줄 리는 없으니까 가서 전쟁해야죠.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20명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라라는 것이지만 그 뒤에 목적은 그렇게 전쟁해서 뭐 할 거냐,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땅을 나눠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있었냐면요, 약 47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주신 약속입니다. 네 백성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470년 전의 약속. 4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받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 세대들이 받든지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온전히 붙잡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신다면 세상을 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명은 65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딱 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39년 전 일로 돌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좋고 열매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아니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은 좋고 열매도 좋은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거짓된 보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대로 그대로 말한 것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받고 땅은 좋고 열매도 좋고 거인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눈을 더한 것입니다. 본대로 그대로 보고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이게 삶과 죽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아마도 사람 죽인 살인죄일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인죄가 가장 흉한 죄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흉한 죄입니다.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살인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끝까지 불평하며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죄들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 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손길, 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